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2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강의 이제 하면서 11장 11절 1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부터 제가 한번 잠깐 읽고 그 다음에 복습을 잠깐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서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망하게 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 God forbid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시느니라.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접하게 된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경쟁 의식을 갖게 되고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12절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졌단 말이야. 그 넘어진 걸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면서부터 샤머니즘에 빠져있고 우상들에 빠져있던 이와 같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과거에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180도 전환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놀라운 그런 생명의 자녀들이 됐다.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예요? 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 근 10년 동안은 몽땅 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방인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점점 쇠퇴하고 이 교회가 거의 100% 이방인제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됐으면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이 그들이 부요하겠느냐. 여러분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신 이후에 13점 14절에 내가 이방인들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고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베드로, 야고보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가기로 하고 할례자들에게 가기로 하고 나는 이방인들에 가기로 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됐다는 걸 이걸 로마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킨 이후에 내가 비록 주로 하는 일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이방인들의 사도지만 실질적으로 내 백성, 내 민족도 난 잊은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자극해서 그래서 이들 중에 얼마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13절, 14절 그 위에 가서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이 표를 보시면서 다른 것과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칸에 가서 보면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것 혹은 약속받은 것.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에는 대다수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누리는 것. 이렇게 이제 칸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맞습니까? 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계획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자의 씨,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게 누군지, 어느 민족인지, 누구의 자손으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신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죠? 그렇죠? 또 조금 더 지나서 또 누구에서?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의 그 아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씨를 보낸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보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기하 7장에 가셔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토록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여자의 씨가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신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그렇죠? 그 요셉은 다윗의 아들 중에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 중에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의 계보를 타고 쭉 내려가면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이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에게까지 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밧세바에게서 난 또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누구냐면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까지 이르는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나단이 있어요. 나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계보가 어디까지 이르냐면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에까지 이르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법적인 계보가 확보가 되고 이쪽으로는 양아버지를 통해서 뭘 왕가의 계보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우리 예수님을 여기라고 하는 걸 딱 정점을 해서 이 모든 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 지은, 기록한 사람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요. 이방인들의 사도가 유대인이요. 심지어 우리 메시아가 유대인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난다. 이건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구원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 11절 조금 아까 읽은 데 나와 있고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가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나중에 끌려갑니다. 로마에 가서 자유인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로마서가 시작이 될 때는. 근데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될 때는 죄수의 몸이 돼서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돼요.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유대인 형제들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잡혀온 것은 무슨 흉악한 죄를 져서 잡혀온 게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만 내가 전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나를 고소하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죄인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오게 됐다 하고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온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논증을 하고 증거를 보여가면서 이게 설득을 하고 하는데 그들 중에 얼마나 믿고 그들 중에 얼마나 믿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8절에 아주 딱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전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은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그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가 되고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간다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을 줄 너희가 확실히 알라. 이렇게 딱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땅의 복을 주고 자식의 복을 주고 자손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7절 가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의 이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는데 다 어떤 축복을 받냐 하면 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그렇죠? 밭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비가 잘 내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줘서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이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저 유대인들이 저 진실하신 저 하나님, 유일하신 저 하나님을 저렇게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복을 주는 게, 이걸 보니까 정말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과 교육의 재료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좋아하시는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이런 얘기 그거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복, 자식이 잘 되고 맞습니까? 예, 이런 복을 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으로 딱 넘어가서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잘 살 수도 있고 잘 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입니까? 예, 이스라엘 과거의 구약시대의 복으로 따지면 그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 저주지요. 지금 사자의 밥이 되는데. 그렇죠? 이 그냥 사자의 밥이 되는 게 아니라 사자가 짐승인 줄 알고 깨물어야 되니까 개가죽이나 무슨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콜로세움 안에 집어넣으면 사자들이 짐승인 줄 알아서 가서 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처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파선을 당해요? 그렇죠? 죽을 고비를 넘겨요? 집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짐승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기뻐했다는 거. 왜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야, 앞으로 이제 뭐 환란기가 임하는데 이거 순교해야 된다고 하는데 순교하면 어떻게 되나. 일단 뭐 환란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환란기 전쯤이 되면 엄청난 핍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뭐 콜로세움에 가두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핍박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데 핍박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까? 별로 그렇게 큰 핍박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 너나 믿어라 이제 이 정도의 핍박이지 뭐 짐승의 탈 뒤집어 쓰고 가서 죽으라고 이런 거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이 말씀 안에 믿습니다 하고 증언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오지도 않은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오지도 않은 거 그걸 어떻게 하나 그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서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교회,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또 택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또 역대기상 17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에 살던 그와 같은 그 유대인들, 믿음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팔려서 죄의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셔서 구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안식이 나오는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안식은 천년왕국의 안식이에요. 천년왕국의 안식.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 오라, 내게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그 안식은 천년왕국의 안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안식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왕국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다윗의 왕좌를 통해서 영원히 이 땅에 세워지는 다윗의 천년왕국의 그 왕좌를, 왕국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게는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왕국보다 더 큰 이 세상 모든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걸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민족도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와 같은 기적을 본 민족은 이스라엘뿐이 없어요. 맞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지가지 그런 은사와 이적을 본 그와 같은 민족은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오직 이스라엘만 봤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런 민족은 온 세상 이스라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좌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의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용서의 복을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와 같은 복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전 국가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이 에스겔서 36장 여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개개인에게서 여기 계시다가 떠나기도 하고 계시다가 떠나기도 이렇게 됐어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내주하는 거예요. 이 안에 제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져도 영원토록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내주, 내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떠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또 차이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누구만 나갔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뭐가 돼? 성전 자체가 된 거예요. 이런 성전도 있고 저기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정말 참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계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좌에 그 은혜의 그 지성소에 우리가 아무 때고 직통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복은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신적인 자손이에요. 저기 지금 1948년도 5월에 저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온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물리적인 자손이에요. 육신적인 자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맞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들이 이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이면서 다른 점이다. 요걸 이제 잘 이해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을 이제 들으시면, 아,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예, 그들을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버리는 게 영구적인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잠정적인 거라 그랬어요? 잠정적인 거라 그랬죠? 그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화해시키고 세상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이 됐으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 그거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버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씀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병행구절이에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거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와 방부를 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뼈가 살아나게 붙어 서로 붙게 되고 힘줄이 붙고 살까지 붙고, 그렇죠? 영이 간에 푹 하고 들어가게 되니까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저 죽어있는 것과 같은 저 이스라엘이 그난 25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생긴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을 다시 받아들일 때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이적과 기적들을 보이면서 메시아 표적을 보이면서 너희에게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으니 앞으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너희가 결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볼 날이 있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를 날이 있다는 거죠. 예, 호산나 하고 예수님 받아들일 날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괜히 왕국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야, 이 사람들 또 증인 아닌가? 증인 요새는 짧게 여증 그러네, 여증. 여증 아닌가? 그렇죠? 요새는 다 짧게 부르는 그런 걸로 다 가서 여증이 아니라 이게 왕국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씀인데, 아, 가서 끝에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를 그거 믿는 게 큰 이단이라고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장로교 칼빈주의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스리는 이 모든 게 그게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제 문제가 생겨. 오늘 그 얘기가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왕국 프로그램이에요. 왕국. 이 땅에 에덴 농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걸 이루고 싶어 하는 거 있으시죠? 그건 왜 그래요? 이 루시퍼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 땅에다 지금 만드시고 시작을 하시면서, 그래 한번 봐라, 이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왕국을 이루는가를 한번 보라고 지금 이 악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지자마자 누가 내려와요? 마귀가 싹 뱀으로 가장해서 내려와서는 이 사람들을 타락을 시키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마귀가 이긴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 내가 앞으로 이 땅에 분명히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이 시대를 이루는 그와 같은 왕국이 임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난 6000년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왕국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만 할 때 유대인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게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하늘의 왕국이다. 내가 그걸 이루기에 왔다. 왕국 프로그램이에요. 그 왕국. 그 왕국을 주러 왔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 왕국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왕국이 언제 가서 이 복원이 되느냐 하면 교회가 휴거가 돼서 올라간 이후에 7년 환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곤란에 빠지게 될 때 그때 갔어요. 비로소 야 우리 조상들이 찔러 죽인 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고 온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동안 이 땅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천년 동안 임하게 되는 그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왕국 프로그램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왕국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하게 되면서 구원이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이방인들에게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도 못했던 뭐가 생겼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교회. 아시겠죠? 베드로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니까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냐.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시작이 돼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프로그램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갖고 교회가 왕국을 대체했다. 이게 천주교 신학이에요. 이게 칼빈이 천주교 신학 그대로 답습해서 제네바에서 이루고자 했던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그런 신학에는 왕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얘기하면 그거는 천년이는 영원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 천년이라는 걸 어떻게 문자 그대로 믿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다스리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면 그게 왕국이지 무슨 왕국이 지금 또 따로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같이 하나가 돼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이 나눈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오늘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게 뭐예요? 그게 새로운 시대,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2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거기부터 이제 해야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영어로는 regeneration,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이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는 거 하늘에서 일어나요? 땅에서 일어나요?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영광의 왕좌를 펴시고 거기 왕으로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구약시대에 사사 아시죠? 사사기. 사사기가 영어로 저지예요. 저지가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재판이 통치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열두 제자, 유대인 열두 제자, 유대인들이 유대인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거지 교회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천년왕국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의 때에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외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기 너희는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되신 분을 보내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갔는데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보낸다.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루어지는 때, 다시 나게 하는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이제 기록된 대로 땅에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지속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구약의 대언서들 읽어보면 계속해서 뭐예요? 왕국을 가져온다, 왕국이 임한다, 왕국, 왕국, 왕. 그렇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을 임한,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구약의 대언자들은 줄기차게 이 천년이란 기간이 온 땅이 의로 치리를 받으며 온 땅이 복을 받는 때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안 믿는 겁니다. 천주교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더니 어떤 대단히 유명한 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 칼빈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 자, 시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이거 안 믿으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시편 2편. 시편 2편에 가서 보면 이것도 메시아 시편입니다. 어찌하여 이교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지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분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렇죠?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이 얘기하면서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니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칭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내게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메시아가 온 이교도들을 다 다스리고 땅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철장은 뭐예요? 쇠지팡이. 예. 철권 통치를 하면서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키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여기 나와 있는 메시아 이 시편은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의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 아이가 하나 나오죠.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시면 여인과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5절 가서 보시면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해서 여기 이 나와 있는 여인은 누굴 가리켜요? 유대민족 이스라엘에 나오고 이 산의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걸 다 뭐라 그래? 교회라 그러죠. 여인이 교회라 그러고 이런 식의 엉뚱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이 아이가 철장을 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메시아다. 그럼 철장을 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 때가 천년왕국의 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가리켜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서 10절.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그 위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과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은 때가 에덴 동산의 때예요. 육식이 들어온 건 노아의 홍수 이후엔 육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전엔 사자도 다 풀 먹고 살았어요. 고양이도 풀 먹고 살고. 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이 얘기가 나오면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렇게 나오면서 그 가지도 지금 고딕 대문자로 쓰여 있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이 구절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사자하고 소는 영적인 사자와 영적인 소다. 그러면 소가 풀을 먹는 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 메시아가 나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염소와 설문사 이게 문자 그대로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해하거나 상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없는 때가 있다고 믿는 거. 둘 중 하나뿐이 없어요. 맞습니까? 장로교회나 일반 교회에서는 다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소나 일이나 표범은 다 영적인 일이요, 영적인 사자요, 영적인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되는 때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때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때가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왜 천년왕국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하나님이 이루어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님 계획을 했는데 이 자들이 껴갖고 타락을 해서 이렇게 돼갖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왕국이 연기가 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거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는데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하나님이 그걸 못하면 그거 하나님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으니까 반드시 그걸 하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의 때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목사님 이게 다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런 게 다 환경이 나쁘니까 이거 안 믿는 거죠. 환경만 완전하고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면 그러면 다 예수님 믿을 겁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천년 동안 한번 그렇게 해줄 테니까 한번 가서 해봐라. 그래서 천년 동안 마귀도 무조경에 갖춰 놔둬놓고 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는 때가 천년왕국의 때예요.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 되니까 그 중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이 또 생기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런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해보지 않았냐? 아담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해보자 하는 거 다 해보지 않았냐? 심지어 죄 없는 환경까지도 원해서 내가 한번 해보라 그러지 않았냐? 되냐 안 되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이거는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건 죄인이지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천년 동안 해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그런 때가 천년 왕국의 때다. 넘어가셔서 그 다음 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기 과거의 영혼이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시던 이와 같은 과거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들 만드셨어요. 루시퍼. 그 다음 많은 천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와 그 다음에 3분의 1의 영혼 천사들이 타락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온 우주공간과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게 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시간은 사람의 개념이에요. 사람의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은 지금 다 6천년 뿐이 안 됐고 그 전에는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영원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담으로부터 약 4천년 지난 시점에, 지금으로도 2000년 전 시점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까? 교회 시대가 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둘째 시간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완전히 다 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신부는 다 채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공중강림 아니면 휴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생기게 되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임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때가 이 7년에 딱 중간이 되는 3년 반이 되는 그 때에 저 이스라엘의 성전에 앉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경배하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쿠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로 페추라로 도망다니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 압제를 피하는 그런 일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 휴거받은 그런 모든 영화로운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어디에 이르러요? 어디에? 정확하게 어디에? 올리브산에.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에 임하셔야 돼요? 올리브산에 딱 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올리브산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듯이. 그렇죠? 예수님 내려오실 때도 다시 구름 타고 올리브산에 딱 발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들을 왕좌를 예루살렘에 펼쳐놓으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 민족들을 다 이렇게 나누시고 이렇게 돼서 구원받지 못할 자를 완전히 다 처단을 시키고 믿음으로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과 믿음으로 그 유대인들을 구출해준 이방인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천년왕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에덴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천년왕국 그때로 딱 들어가게 하시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바로 이때 이스라엘은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새로 부활된 다윗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특별한 복을 받아 민족들 중에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또 영적으로 부흥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경배의 장소로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져요?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져요. 그 내용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저기 있는 이 사해 바다를 완전히 메우면서 사해가 살아나서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이 광야가 완전히 황무지와 같은 그런 광야가 살아나서 풀이 도단하고 짐승들이 번창하는 이런 거가 만들어지는 그런 때가 천년왕국의 때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전쟁이 없어지고 완전한 정부가 서게 되고 질병이 없어지게 되고 땅도 기능을 회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산과 골짜기가 모두 평지로 변해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각이 변동이 되면서 높은 산이 낮아지게 되고 낮은 게 높아지게 되면서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세워지게 되고 예루살렘에도 큰 변화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장막절을 지켜야 돼요. 장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7년 환란기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 안에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몸을 가지고 이 사람들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부활한 몸으로 들어갑니다. 신약시대 우리 교회 휴거받은 사람들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년 환란기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 거기 7년 환란기를 믿음을 가지고 통과해서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양민족으로 드러난 자들과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몸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기를 가지고 사는 그와 같은 때가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하는데 수명이 얼마쯤 된다 그래? 이사야서 65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가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7절 쭉 가서 이제 보면은 20절에 가서 읽을게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니까 죽는 일이 생기는데 100세에 죽으면 그걸 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수명이 10배는 늘어난다. 10배쯤 늘어나니까 에덴 동산 그 시절에 누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몇 세 살았어요? 969세. 이렇게 수명이 다시 10배 정도 늘어나는 이런 시대가 열려. 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다시 변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969년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몸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한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 그게 더 낫지. 969년 사는 거 이거 바라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다 된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예, 24절.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 땅을 덮는 때예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멋있죠? 이렇게 되는 때가 실질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 거기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들어간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철권 통치를 해요. 다윗왕이 살아나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거예요. 이러는데, 이러는 가운데도 이거 태어난 사람은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나죠.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서 유혹을 하지 못해도 여전히 이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아담의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천년이 다 차서 만기가 돼서 하나님이 마귀를 살짝 놓아주니까 계시록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가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가서 보겠습니다. 7절. 그 천년이 다 참에 만기가 됐어요.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잘 들으세요.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완벽한 환경에서 살면서도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속으로 꽁 하고 참는데 나중에 마귀가 탁 풀려나니까 마귀에게 가서 연합을 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무슨 얘기야? 첫사람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9절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사랑받는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겠죠? 에워쌈의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킨단 말이에요.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더 이상 마귀가 풀려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사람의 수명이 다시 길어져서 약 1000살까지 이렇게 이제 되면서 짐승의 세계에도 변화가 생기는 이런 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11장에 15절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얘기했던 그때예요. 그때가 천년 왕국의 때,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때,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16절부터 강의하겠습니다.